자, 3월 11일 월요일입니다. 네,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유연하게 변하고 또 변화하는 브랜드들, 변화해야지만 살아남는 브랜드들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들으시면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는 일단은 가볍게 볼 수 있는 단신들 몇 개 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 유튜브에 빠진 한국 1인당 매달 40시간씩 유튜브를 한다라는 기사로 가져왔습니다. 한국인들이 매달 40시간을 유튜브 시청에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년 만에 2배 가까이로 늘어난 수치다. 현재 2019년 1월에는 21시간이었는데 올해 1월에는 40시간, 꽤 많이 늘어났죠. 네. 한 사람이 한 달에 평균 이틀 가까운 시간 유튜브를 보고 있는 셈이다. 우리가 31일 동안 이제 만약에 생활하면은 그 중에 이틀 정도는 유튜브를 시청하는 데 쓴다라는 거죠. 굉장히 적지 않은 시간입니다. 한 달에 이틀이라는 건. 유튜브는 이용자 수에서도 이미 카카오톡을 제치고 국내 모바일 앱 시장 1위를 차지했다. 다 이것도 전해드린 소식이고요. 한국에서 유독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미국의 유튜브 사용 시간은 한 달에 24시간 정도라고 합니다. 네, 우리보다 거의 절반 수준이죠. 세계 평균도 23시간. 우리나라는 40시간. 예, 굉장히 압도적인 사용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유튜브가 한국에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는 이유가 뭐냐? 쇼폼 서비스가 꼽힌다. 일단은 저희가 쇼폼이라고 하는 거는 유튜브 쇼츠 말고 인스타 릴스, 뭐 틱톡 이런 걸 전부 다 1분 이내에 짧은 동영상 다 쇼폼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유튜브가 1위를 하고 있고요. 2위가 인스타그램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 쇼폼 콘텐츠를 중심으로 굉장히 많은 콘텐츠가 쏟아지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글로벌 SNS 시장에서 이용자 수는 페이스북, 이용 시간은 틱톡이 가장 높은데 한국만 유튜브 이용자 수와 이용 시간이 모두 1위다. 그리고 젊은 세대에게는 새로운 검색 포털 역할도 하고 있다. 예전에는 우리가 네이버에서 검색을 했다고 하면, 구글에서 검색을 했다고 하면 지금은 유튜브에서 필요한 정보를 가장 먼저 찾는 알파 세대, Z세대들이 늘어났다는 거죠. 자, 유튜브는 79.9%로 궁금한 것을 검색하려고 이용한 서비스에서 네이버 다음으로, 87%인 네이버 다음으로 바짝 2위를 차지했다. 특히나 10대에서 20대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검색하는 비율을 더 높았다. 하지만 이 한국인의 삶 전반에 파고들면서 부작용이 있다. 극단적인 어떤 혐오 발언이라든지, 그쵸? 내가 보는 그 알고리즘 편향성, 그쵸? 내가 원하는 것만 계속해서 보여주는 그런 느낌들. 어쨌든 우리나라 사람들 한 달에 이틀 정도는 유튜브 한 대 쓴다. 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사용 시간에 대한 기사로 한번 열어봤고요. 다음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IT 업계 이야기를 하면서 얼마 전에 그 엔비디아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인공지능 PC가 30년 만에 온 혁명적 변화다. 자, 인공지능이 이제 우리가 갤럭시 S24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용하는 데스크탑 PC에도 전반적으로 이식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굉장히 이제 놀라운 변화가 있을 걸 생각이 되는데, 자, 엔비디아 젠슨 황 CEO가 이제 그 라스베이거스에서 파트너 행사 발표를 했는데, 기존 컴퓨터의 효율 자체가 10배에서 15배 정도 효율이 올랐다고 합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컴퓨터 사용 방식이 어땠냐, 사운드, 텍스트, 이미지, 비디오 이런 이제 각각의 컴퓨터 파일이죠. 파일 포맷들을 컴퓨터가 데이터 형태로 인식하고 이제 사용을 해야 하는데, 이거를 가지고 이제 저희 AI가 적용이 되게 되면 이 자체를 가지고서 우리가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워서 프로그램을 짰던 그런 이제 시대가 끝나고, 자, 이런 파일들을 우리는 컴퓨터한테 주어주고 이거 가지고 이런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주세요라고 이제 ChatGPT처럼 주문을 하면은 실제적으로 그 프로그래밍이 바로 완성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C 언어나 C 플러스 이런 언어들을 통해서 개발 언어를 배워서 개발을 했었죠. 그런데 이제는 사람의 언어로 직접 컴퓨터한테 명령만 하면은 사실 프로그램이나 애플리케이션이 바로 만들어지는 그런 이제 시대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인공지능이 점차 대중화가 되고 있고, 우리 이제 스마트폰, PC까지 보급이 되고 있다. 특히 2024년은 인공지능을 위한 중요한 해이다. 모든 영역에서 생산성이 압도적으로 올라가고 창의력이 증진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모든 것이 변했듯이 AI가 등장을 하면서 역시나 인류가 진보하는데 큰 역할을 할 거다. 물론 부작용도 굉장히 많이 우려가 되고 있죠, 지금. 네, 요 기사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자동차에서 중고차 사업을 시작한다라고 기사는 들어보셨을 건데,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기차도 우리가 스마트폰처럼 보상 판매, 기존에 내가 스마트폰을 사서 새로운 제품을 사고 기존 걸 반납하면 보상 판매를 받지 않습니까? 이제는 자동차도 국내에서 그렇게 보상 판매가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자, 이달부터 트레이드인 제도를 도입한다. 현대차 인증 중고차 사업을 한다. 자, 현대차와 기아가 지난해 10월 시작한 인증 중고차 사업에 본격 드라이브를 걸었다. 기존 차량에 대해 보상 판매라는 트레이드인 제도를 도입한다. 신형 전기차를 구입할 때, 즉 스마트폰처럼 기존 제품을 중고로 반납하면 신제품을 출고가보다 낮은 가격에 파는 방식을 전기차에도 적용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주로 모델은 이제 아이오닉 5, 6, 코나 일렉트릭 등 현대차 전기차를 신차로 사는 경우에 해당이 된다. 이제 매각 대금의 최대 2%까지 보상금을 받고 새로 구매하는 차 가격에서 50만 원 할인 받는다. 자, 뭐 이거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시장 자체가 변화한다는 거죠. 중고차 시장 확대로 신차 수요를 창출할 수 있다는 셈법이 깔려 있다. 즉, 중고차를 어쨌든 매입 이제 하면서 중간에 이제 그 새로운 차량을 또 판매하는 어떤 마케팅적인 의도가 이제 깔려 있다는 거죠. 최근 둔화된 전기차 판매에 중고 전기차 시장 활성화가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다. 특히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는 감가율이 높아서 최근 판매 걸림돌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시장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현대차의 어떤 포석인 것 같습니다. 8시 10분 지나고 있습니다. 3월 11일 월요일 방송 함께하고 있고요. 새로 오신 분들 채팅창 인사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기사. 자, 요즘 알리익스프레스가 핫합니다. 네, 알리익스프레스 매주 제가 매주마다 행보를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지금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뭐냐?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이제는 알리와 공동 전선을 구성해서 특히 CJ 같은 경우에는 쿠팡에서 빠졌는데 햇반이 알리에 지금 입점이 돼서 국내보다 더싼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반쿠팡 CJ 알리와 공동 전선 형성해서 쿠팡과의 협상력을 키운다. 자, 반쿠팡연대 선봉장인 CJ 제일제당이 중국 알리와 손을 잡았다. 국내 식품업계 1위가 보이지 않던 시커머스. 이제 시커머스가 뭐냐면 자주 나올 단어인데 차이나 더하기 이커머스예요. 그래서 이제 시커머스라고 앞으로 부르면 아, 이거 중국 이커머스 말하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국내 식품업계 1위가 이제 알리에 들어간 만큼 후발 식품사들도 알리에 줄 입점할 전망이다. 국내 최대 온라인 플랫폼 쿠팡과의 납품 단가 협상에서 밀려온 식품업계는 채널 다양화를 통해 힘의 균형이 맞춰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자, 지금 CJ뿐만 입점을 한게 아닙니다. 지금 국내에 이제 입점한 브랜드들을 보면 롯데칠성음료, 코카콜라는 이미 들어왔고 동원 FNB도 1분기 이내 합류를 추진하고 있다. 자, 그리고 뭐 삼양이라든지 풀무원도 알리 입점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주요 한국 기업 CJ, 롯데, 한국, 코카콜라, 농심, 그다음에 대상, 삼양, 그다음에 이제 아모레퍼시픽, 애경, PNG 등등이 알리익스프레스에 이미 입점을 했거나 입점을 예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알리의 공격적 한국 브랜드 유치가 이어지면서 식품업계는 쿠팡과 납품 단가를 둘러싸고 협상력이 회복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채널의 다양화는 곧 소비자가 선택지의 확대됨을 의미한다. 국내 식품사의 알리 입점이 매출 확대로 이어진다면 독점적 권력이 있는 쿠팡 영향력이 분산돼서 각 식품사의 협상력이 높아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리는 제품 노출과 광고비로 돈을 버는 모델, 오픈마켓 모델. 반면에 쿠팡은 직매입을 해서 직배송을 하는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다르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네요. 네. 자,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이 C커머스, 중국 이커머스가 그 신선 제품이나 이런 걸 다루기에는 아직은 신뢰도나 이런 것들이 조금 찝찝하죠. 예, 그러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지금 이 국내 진출 이후에 굉장한 소식들이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알리바바가 우리나라에 국내 상표권 333개를 등록했어요. 네, 333개를 등록했는데 이게 단순히 상표가 아니라 개별적인 사업 부문, 즉 사업의 브랜드를 전개를 하겠다고 등록을 했는데요. 오늘 하나씩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리바바의 야심, 한국 IT 여행까지 넘본다. 국내에서 333개 상표를 출원하면서 이커머스만 하는 게 아닙니다. 비즈니스 전반에 대한 전방위 공습을 이제 예고를 해왔는데요. 거대 자본 시장 잠식이 우려된다. 자, 중국 인터넷 공룡 알리바바가 알리익스프레스를 비롯해서 플릭이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알리오스, 엔트뱅크 등약 300개 상표를 국내에 등록하고 사업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 유통을 넘어 여행 서비스는 물론 클라우드, 차량용 운영체제와 핀테크까지 주요 산업 전반에서 한국을 공략하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라는 거죠. 자, 특허청에 따르면 한국 시장에 333개의 상표를 등록을 했는데 어떤 것들이 있냐? 바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커머스는 알리익스프레스 1688 있고요. 그다음에 알리오스라는 브랜드는 차량용 운영체제 서비스. 그다음에 알리바바 클라우드는 아마존 그 AWS처럼 클라우드 컴퓨팅. 알리페이는 우리 그 간편결제 있죠? 예. 글로벌 디지털 결제 솔루션. 엔트뱅크는 핀테크 계열사. 그다음 플리기는 이제 온라인 여행 서비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리바바가 국내에 상표를 등록한 업체들은 유통 외에도 미래 산업을 총망라한다. 앞서 소개해드린 서비스가 포함이 되어 있고 다른 업체들도 국내 시장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자, 이런 압도적인 자본력을 바탕으로 한국에 진출하면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국내 기업들의 설 곳이 사라질 수 있다라는 우려를 제기한다. 사실은 뭐 해외 기업이 진출하는 게 문제는 아니지만, 그렇죠? 보통이 아니니까 자본력이, 그렇죠? 뭐 지금 미국에서도 중국 업체들이 슈퍼볼 광고 지분율 1위를 이제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테무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이와 같은 자본을 무기로 쩐의 전술을 펼치면 알리바바의 사업 영역과 겹치는 한국 기업들은 경쟁에서 위기를 맞이하게 된다. 특히 여행 같은 경우에는 야놀자 여기 어때? 그리고 자동차 시장에서는 현기차에 직접적인 영향권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알리익스프레스는 어떻게 보면은 어떤 그 하나의 선두 플레이어라고 할 수가 있고 그 뒤에 이커머스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브랜드에 대해서 알리익스프레스가 치고 들어온다 라는 어떤 또 하나의 기사를 살펴봤습니다. 자, 3월 11일 월요일 방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네, 채팅창 인사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출근길 마케팅 트렌드는 올해부터 애플 팟캐스트, 팟빵, 그리고 스포티파이 팟캐스트에도 함께 스트리밍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롯데홈쇼핑에서 조금 특이한, 굉장히 좀 혁신적인 홈쇼핑을 새롭게 이제 선보인다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홈쇼핑 하면 떠오르는 게 평균적으로 한 1시간 정도 편성을 해서 같은 얘기 또 하고 쇼호스트가 뭐 음식 같은 거 먹어도 보고 이런 식으로 계속 주문을 올리는 그런 형태를 생각을 해왔습니다. 하이라이트 시간대라는 것도 있죠, 홈쇼핑에는. 그런데 롯데홈쇼핑에서 딱 300초만, 딱 5분만 방송을 하는 쇼폼 타입의 신규 프로그램을 론칭했다고 해요. 네, 요거를 가지고 저희가 홍보를 한다기보다 이런 시도가 있구나라고 저희가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롯데홈쇼핑은 300초 동안, 그러니까 5분이죠. 60초 곱하기 5니까. 네, 생소, 화장지, 식재료 등 생필품을 판매하는 300초 특가 방송을 론칭했다고 밝혔다. 제목이 쇼파르타 300인데, 300초 동안 진행되는 스파르타 쇼핑을 컨셉으로 생필품, 지역 특산물을 업계 최저가 수준으로 판매한다. 한마디로 이 게릴라 형태의 판매를 취하면서 그만큼 이 5분 안에 구매하시는 분들은 뭔가 굉장히 큰 혜택이 돌아가야지 사실 매력도가 있겠죠. 왜냐면 내가 놓치면 안 되니까. 놓치면 내가 손해라는 생각이 들려면 굉장히 큰 혜택이 같이 따라와야 될 겁니다. 자, 이처럼 5분짜리 홈쇼핑을 가지고서 방송 주목도를 높이고 고객 유입을 확대하기 위해 최단시간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론칭하게 됐다. 요즘이 쇼폼이 대세다 보니까 젊은 층들은 긴 영상을 안 본다는 겁니다. 긴 컨텐츠를 안 보기 때문에 이런 300초짜리 홈쇼핑을 처음 시도를 하면서 과연 이게 뭐 성공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새로운 접근법으로 또 홈쇼핑을 해석을 해본다. 자, 방송 주목도를 높이고 고객 유입을 늘리기 위해 기존 방송 틀을 깬 방송 프로그램을 선보이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재밌는 시도인 것 같죠? 네. 그래서 롯데홈쇼핑이 300초 5분짜리 홈쇼핑도 존재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알리익스프레스 얘기를 좀 해봤는데 쿠팡에도 좀 변화가 있어요. 네, 쿠팡은 또 어떻게 변화하냐 살펴볼 텐데 쿠팡에 여러분 두 가지 타입의 그 배송이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로켓 배송이 있고요. 하나는 직접 쿠팡이 배송하는 게 아니라 택배사들이 배송하는 그 마켓플레이스라는 상품이 있어요. 판매 방식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제 쿠팡이 이제 이런 오픈마켓 물건 자체도 로켓 배송을 하면서 쿠팡이 전체 100% 물량을 자체 직배송으로 가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랑 완전 이제 상반된 행보인 거죠. 알리익스프레스는 이제 오픈마켓이니까요. 자, 쿠팡이 오픈마켓 물건도 로켓 배송을 하면서 택배업의 지각 변동을 예고했다. 쿠팡이 택배사업 확장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로켓 배송을 기반으로 로켓 크로스 풀필먼트 서비스에 이어 오픈마켓인 마켓플레이스, 입점 판매자 셀러 물량까지 직화 배송하기 위한 테스트에 돌입했다. 플랫폼 내 모든 물량에 대한 자체 배송 시스템을 구축한 쿠팡이 경쟁사 오픈마켓 물량에도 나설 거란 전망이 나온다. 자, 택배업계 CJ 대한통운 등이 긴장하고 있다. 자, 한마디로 이제 쿠팡 자체의 마켓플레이스 셀러 상품뿐만 아니라 타 오픈마켓, 한마디로 이 택배에 대한 비즈니스 자체를 예를 들어서 지마켓에서 물건을 사면은 원래 이제 그 지마켓 셀러가 지정한 택배사에서 물건이 오는데 그거를 갖다가 로켓 배송이 하나의 어떤 쿠팡이 택배사로서 역할을 이제 할수 있다라는 거죠. 앞서 쿠팡은 이미 이달부로 위탁 거래를 했던 한진과의 거래를 끝내고 자회사인 쿠팡 로지스틱스로 자체 배송을 하고 있다. 다음 수순은 경쟁사 오픈마켓 물량 배송이 될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실제로 쿠팡은 이제 택배업 자격을 취득을 하고 있고요. 이제 외부 물량 배송까지 나서는데 큰 자격적인 문제는 없는 상황입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쿠팡 택배를 물론 네이버가 싫어하겠지만 쓸수 있는 거죠. 택배 업계 반발을 이제 우려가 되는데 어쨌든 타 마켓에서 모든 배송 자체가 쿠팡이 이제 먹을 수가 있다. 네, 속된 말로. 네. 그래서 네이버에는 아직 아유 그건 아니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죠? 하루하루가 이커머스 판이 다르기 때문에 현재 지금 쿠팡의 택배 점유율이 24.1% 2023년 8월 기준으로 롯데, 한진, 로젠 등을 제치고 업계 2위. 그러니까 1위가 대한통운이고 2위가 지금 쿠팡이 전체 택배 국내 점유율이 24%예요. 그 기간 동안 대한통운 어떻게 됐냐? 점유율이 40%에서 33.6%로 떨어졌다. 그러니까 대한통운이 33.6% 국내 택배 1위, 2위가 한진 택배가 아니라 우체국 택배가 아니라 CJ 대한통운이 아 죄송합니다. 쿠팡이 24.1%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가격 경쟁력으로 이제 엄청 찍어 누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쿠팡이 다음 행보는 뭐 신선식품이다, 뭐 럭셔리다 이제 이런 것들이 있지만 산업 전반에서 이 로켓 배송 인프라를 활용해서 오픈마켓 배송까지도 간다. 자, 오늘 재밌는 기사 왔네요. 다음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지난주에 제가 스타벅스 기사를 가져오면서 국내에 1900개 이상 있다라고 한번 소개를 드린 적이 있는데 스타벅스에서 또 한번 변화를 이제 꾀한다라고 해요. 바로 술을 판다고 합니다. 술을. 그래서 스타벅스가 이제 술을 판매하기 위해서 사업자 등록증상에 이제 일반 음식점 그 종목을 추가를 했다고 하던데 왜 술을 파는 걸까? 스타벅스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한국 진출 25주년을 맞았어요. 스타벅스가. 술 제조 판매를 매장에서 하는 거는 신선한 도전이다. 스타벅스가 주류 판매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건 포화 상태인 커피 시장에서 새로운 주류 메뉴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커피 전문점의 취약 시간인 저녁 시간대의 매출을 늘릴 묘책으로 풀이된다. 자, 첫 번째로는 메뉴의 경쟁력, 두 번째로는 저녁 시간대의 매출을 늘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근데 이게 스타벅스에서 과연 판매를 하는 게, 그쵸? 경영 관점에서는 매출을 채우기 위해서는 그럴 수 있다 생각이 드는데, 브랜드 관점에서 이게 맞냐 이제 생각이 좀 드는데, 지난해 한국 커피 소비량이 약 405잔으로 이제 세계 평균의 2.6배에 달한다. 굉장히 커피 소비량이 많은 국가입니다, 우리나라. 스타벅스는 현재 1,900개 매장으로 성장세도 가파르다. 미국, 중국, 일본에 이어서 네 번째로 많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지난주에. 자, 그리고 이제 그 술을 파는데 저녁에 이제 어떤 술을 파냐? 뭘 파죠? 스테일? 스벅 더하기 칵테일. 그러니까 약간의 그런 그 캐주얼한 그런 주류를 판매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떤 메뉴라고 나와 있진 않네요. 네. 기존 브랜드의 매장 수 확장에 더불어 다양한 해외 신규 브랜드 유입까지 늘어나면서 국내 커피 시장은 포화 상태가 된지 오래다. 그러니까 이제 해외에서도 이제 치고 들어온 브랜드들도 많고 국내에서는 또 메가 커피랑 컴포즈가 저가 커피가 꽉 잡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타벅스가 이제 고육지책으로 음식을 팔면서 맥주, 위스키, 칵테일 등 주류까지도 확장을 한다. 그래서 모든 매장을 휴게 음식점으로 바꾼 뒤, 이제 음료를 조금씩 판매를 한다. 하이볼을 중심으로 팔것 같다라고 전망이 나오고 있네요. 예. 다만 이러한 주류 판매가 스타벅스의 프리미엄 커피 전문점 이미지를 훼손할 수 있고 이미 포화된 음식점들과 또다시 경쟁을 해야 되는 만큼 업계에서 예의주시하고 있다. 자, 그래서 뭐 경영 관점에서는 이제 판매하는 게 맞을 수 있겠지만 사실 안 그래도 요즘 스타벅스 변했다. 예전 같지 않다. 이제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마당에 이제 술까지 옆에서 이제 또술 마시는 사람들 또 있고 그리고 어떤 느낌을 변하게 될지 좀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자, 술을 파는 거는 스타벅스뿐만 아닙니다. 요즘에 유통업계가 많이 변화를 하면서 또다시 또그 변화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데요. 올리브영이라든지 KFC 이런 곳에서도 이제 술을 판매를 한다라고 해요. 입소문 타고 마케팅이 지금 뜨고 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통가의 술 바람이 불고 있다. 술을 파는 화장품 가게부터 술을 들고 입장할 수 있는 햄버거 가게까지 등장했다. 사업 분야를 막론하고 주류 사업을 활용한 색다른 마케팅 전략이 입소문을 타고 있다. 자, 일단 올리브영이 2022년 10월부터 주류를 판매를 하기 시작했다. 현재 대부분 매장에서 팔고 있다라고 해요. 한 번도 저는 뭐 사본 적은 없습니다만. 상권 입지와 유동인구를 고려해서 제품을 조금씩 차별화한다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KFC 같은 경우에도 그 CEO분이 바뀌신 다음에 굉장히 좀 새로운 변화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좀 어울리는 것 같긴 합니다. 치킨하고 맥주니까 좀 어울리는 것 같은데 맥주, 칵테일, 하이볼 등 즉석 주류 제품을 판매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밖에 다운타운 쉑쉑버거 등 외국계 버거 프랜차이즈들도 위스키를 함께 즐길 수 있는 한정 메뉴를 출시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유통업계가 어떻게 보면 아까 스타벅스랑 사정이 똑같은 거죠. 첫 번째로는 매출의 강화, 매출 포션을 이제 증대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이제 취약한 저녁 시간대, 약간 밥 시간대 지나서, 프라임타임 지나서 조금 애매한 시간대 매출을 채울 수 있다. 라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근데 KFC는 매장에서 이제 바로 먹는다고 하면은, 글쎄요, 뭐 올리브영은 이제 테이크아웃해 가는 그런 느낌에 좀 가깝겠죠.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달의 민족을 만들었던 김봉진 회장이 잠시 이제 행보를 멈추더니 성수동에 믹스 커피 브랜드를 연다라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왜 갑자기 믹스 커피를 만든다는 걸까?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자, 성수동의 믹스커피집 여는 배민신화 김봉진. 믹스커피가 가장 한국다운 음료라고 코리안 스타일 커피에 도전장을 낸다라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배달의 민족을 창업한 김봉진 전 우아한 형제들 의장이 퇴사 후첫 사업으로 뉴믹스커피를 선보인다. 성수동 연무장길, 요즘 핫하죠? 성수동에. 네, 뉴믹스커피라는 이제 브랜드를 차린다고 해요. 뉴믹스커피란 말 그대로 믹스커피를 재해석했다. 카페에서는 믹스커피를 마시거나 제품을 사갈 수 있다. 왜 믹스커피냐? 이탈리아의 에스프레소, 미국의 아메리카노가 있다면 한국에 믹스커피가 있다. 원래 커피는 내리는 게 아니라 타먹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예. 그래서 뭐 이런 형태로 믹스커피 매장을 차린다고 하는데요. 사실은 뭐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어떤 스타일의 경영자는 아니긴 합니다. 네. 배달의 민족이랑 서비스도 그렇고, 뭐, 저에 대한 의견은 여러 번 이제 밝혔는데, 어쨌든 또 이렇게 새로운 관점에서 믹스 커피라는 아이템을 가지고 마케팅을 하고, 새로운 시도를 하는 거는 굉장히 네, 또 응원을 해 봐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런 거는 단신으로 넘어가도록 하고요. 다음 기사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신사에서 밀고 있는 무신사 PB 브랜드죠. 무신사 스탠다드라는 브랜드 다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무신사 스탠다드에 대한 비중이 엄청 커져가지고 지금 전체 매출의 25% 정도를 차지할 효자 상품이 됐다고 하는데요. 무신사 이제 무신사 스탠다드에 대한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진격의 모텐다드 1조 매출 1등 공신이다. 자, 무신사의 PB 브랜드 모텐다드가 무신사 매출의 핵심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합리적인 가격과 질 좋은 품질이 입소문 타면서 매년 무신사 매출 비중이 커지고 있다. 2021년에는 870억, 그리고 2022년엔 1790억. 전체 매출의 25%로 집계가 되고 있다. 현재 이제 무신사 전체 거래액은 한 1조 원 정도로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보수적으로 봤을 때 4분의 1 정도는 이 무신사 스탠다드 매출로 벌고 있다라고 할수 있겠죠. 자, 요즘 사실은 뭐 무신사뿐만 아니라 뭐 쿠팡도 그렇고 이마트도 그렇고 PB 브랜드 각 브랜드에서 자기 브랜드 키우기에 굉장히 이제 유통사에서 힘을 쏟고 있죠. 무신사 스탠다드는 무신사 성장이 지금 축이다. 전체 이제 매출 비중을 50%까지 키우겠다라고 밝혔어요. 네. 스테디셀러 제품은 아무래도 신규 고객을 퍼스트 트라이, 그러니까 유입시키는 지속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고요. 네, 가장 기본이 되는 기본템들로 일단 발을 들이게끔 한다라는 거죠. 올해 30개까지의 오프라인 매장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고 상반기 5개 매장 정도가 오픈이 되고 있습니다. 네. 빠른 확장을 위해서 샵인샵 형태로 이제 대형 유통 채널에 입점한 형태로 전개가 된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소개해드린 게 무신사 스탠다드 매장 자체를 주로 지방에, 네, 지방 중심으로 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비교적 경쟁이 좀 덜하고, 이제 입지도 조금 저렴하고, 예, 지방 중심으로 간다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음 기사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11일 월요일 방송 함께 하고 있습니다. 새로우신 분들 채팅창 인사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최근에 MZ세대나 잘파세대들이 물건을 할 때, 추종 소비, 나 저거 살래, 라고 하는 게 예전에는 우리가 사람을 따라갔습니다. 그쵸? 주변 사람이 나이키 신발 신으면 나도 저거 사줘. 이런 식으로 따라갔었는데, 최근에는 컨텐츠를 추종하고 있어요. 사람이 아니라, 컨텐츠에서 나오는 여행지, 컨텐츠에서 주인공이 신은 패션, 이제 이런 식으로 컨텐츠 추종 소비가 확산되는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컨텐츠 추종 소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영화, 드라마 보고 여행지를 결정하거나, 웹툰을 참고해 저녁 메뉴를 결정하는 구매에 영향 주는 상품 해석이다. 정보가 흘러넘치는 시대다. 봄을 맞아 트렌치코트를 구매하는 상황을 가정해보자. 포털 사이트에 검색어를 입력하면 수천 개의 상품이 제시되다 보니까 사람들은 오히려 더큰 만족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그 반대로 어떤 제품을 골라야 될지 몰라서 혼란스럽기도 하다. 이런 감정을 포보라고 불러요. 포보, 불안한 마음. Fear of better options, 즉 내가 선택한 것보다 더 나은 대안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이 포보를 언제 느끼죠, 우리? 넷플릭스 고를 때, 아, 이거 재미없으면 어떡하지? 다른 게더 재밌으면 어떡하지? 이제 이런 것도 있잖아요. 어쨌든 우리는 정보의 홍수에서 포보를 느끼고 있는데, 이 포보 상황에서 소비자 의사결정은 오히려 비합리적으로 변한다라고 합니다. 최선의 결정을 하기 위해 방대한 양의 정보 탐색과 대안 평가를 해야지만 현실적으로 우리는 시간 빈곤의 시대에 살고 있죠. 쉽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오히려 이렇게 넘치는 정보 속에서는 소비자들이 자기 의사결정을 최대한 단순화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내가 본 컨텐츠를 추종해서 소비하는 모습이다. 자, 예시가 이제 어떤 게 있냐. HBO란 방송국에서 유포리아라는 이제 그 컨텐츠가 있는데, 이 컨텐츠에서 최고의 관전 포인트는 등장인물의 패션이다. 뭐, 이 스타일인 것 같죠? 네. 유포리아 패션이라는 패션북을 제작하기까지 했다. 등장인물의 착장 아이템, 스타일링 포인트가 추종 소비를 돕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영화 드라마를 통해서 여행 목적지를 결정한다라고 대답하신 분들이 전 세계 66% 익스피디아 조사로 나오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스튜디오 지브리 요리책은 해당 회사가 제작한 만화 영화 속 가장 인기 있는 20가지 레시피를 담은 책이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컨텐츠에서 그 컨텐츠를 정말 찍고 나온 현실 속에 이제 의사결정 드린 거죠. 자, 컨텐츠를 추종하면 복잡한 구매 의사결정 과정을 단순화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지만 한편으론 비합리적인 소비로 이어질 위험도 있다. 분명한 사실은 이런 컨텐츠 추종의 확산은 앞으로 브랜딩, 마케팅, 유통 전략 등 비즈니스 모델의 형성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이다. 상품이 가지는 가치를 발견하고 상품의 의미를 부여하는 상품 해석이 이제 구매에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 것이다. 가치 소비라는 이제 키워드, 네,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는 뭐냐면 상품을 설득함에 있어서 상품 그 자체로 사실은 이제 설득을 하는 것도 물론 이제 가장 정석적인 방법이 될수 있겠지만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내리는 컨텐츠에다가 이 은근히 제품을 이렇게 끼워놓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하는 우회 전략이 조금 더 유효할 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뭐 우리가 이제 보는 PPL이나 이런 예능 PPL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좀 재밌는 기사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음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점의 변신. 이제 오늘은 그 변화라는 키워드가 이제 주제니까 변화하고 있는 브랜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번에 또 편의점의 변신, 편의 마켓. 편의점 더하기 슈퍼마켓. 편의 마켓은 또 뭐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목 상권 파고든 초미니 슈퍼 편의 마켓이 굉장히 뜨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GS 리테일이 편의점 운영 방식을 도입한 슈퍼마켓으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다. 편의점보다 조금 큰 수준인 200에서 300제곱미터 규모의 하이브리드 슈퍼로 가맹점주들을 대거 끌어들이고 있다. 경쟁 슈퍼 대부분이 매장 축소에 나섰지만 GS는 매장 수가 빠르게 늘고 있다. 온라인 쇼핑에 밀려 추락하던 슈퍼로 살려냈다는 평가도 나온다. 자, 이런 형태인 거죠. 편의점인데 딱 봐도 편의점 매대인데 아래에 보면 생선이랑 야채를 팔고 있는 슈퍼마켓의 어떤 그 약간 융합된 형태가 되겠습니다. GS 더 프레시 매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지금 점포가 한 430개 정도 되고 있는데 2020년 대비 114곳이 늘었다고 합니다. 동기간 롯데슈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등 경쟁 슈퍼 대부분이 매장 축소에 나섰지만 GS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대기업이 운영하는 슈퍼는 과거 직영점 위주였다. 그런데 이제는 GS 같은 경우에는 직접 가맹점 형태로 점주를 모집해서 편의점처럼 물건만 공급한 형태로 가고 있다고 해요. 편의점 사업에서 쌓은 경험을 슈퍼에 이식했다라고 했는데 작은 크기에 맞게 상품 구성은 다르겠다. 정육, 수산 등 현장에서 손질한 공간을 없애고 전담 직원도 두지 않았다. 한마디로 바로바로 그냥 집어서 가져갈 수 있게끔 그런 형태로 바뀌었다는 거죠. 편의점 왕국 일본에서도 최근 편의점이 슈퍼를 닮아가고 있다. 점포 크기를 키우고 신상식품을 늘리고 있다. 자, 그래서 이제 편의점이 어떻게 보면 가장 근거리에 있는 우리 생활의 근거리에 있는 가장 넘버원 이제 유통 채널로 가고 있고 백화점하고도 거의 총 매출액이 차이가 안 납니다. 지금 편의점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 간편식을 넘어서 조금 더 슈퍼마켓의 역할까지도 융합을 하면서 하이브리드 슈퍼로 네, 지금 부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경제가 이제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이 레스토랑을 갈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레스토랑 기프티콘, 할인권을 구하는 굉장히 지금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라고 해요. 네. 같이 한번 살펴볼 텐데. 레스토랑 회원권 판매 동접 8만 명, 외식 물가 고공행진에 할인권 찾아다니는 엄마들가 나왔습니다. 자, 이커머스에서 판매하는 맛집 이용권 특가 행사도 마음값에 화제 오른다. 지난달 지마켓과 옥션이 이제 빕스를 할인 판매했을 때도 굉장히 이제 이슈가 있었고, 최근에 이제 이런 어떤 우리가 뭐 아웃백을 간다, 패밀리 레스토랑 갈때 정가 형태로 가기보다는 상품권을 이용을 하고 있다. 매드포글릭 같은 경우에도 연간 회원권을 얼마 전에 판매를 했는데 동접자가 8만 명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 회원권을 사면 뭐가 좋냐면 매장 식사 할인권, 콜키즈 무료 쿠폰 등을 제공해 1년간 사용할 수 있게 한 이제 쿠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할인권을 가지고서 이제 뭔가 외식을 하려는 그런 이제 문화들이 있다라고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런 할인권을 먼저 찾기도 하지만 이걸 가지고 재테크를 하시려는 분들도 있다라고 해요. 기프티콘 이제 선물 받으면은 예전에는 이걸 썼는데 이거를 중고나라나 당근마켓에서 다시 한번 파는 겁니다. 생일만 되면 쌓이는 기프티콘이 골칫거리다. 유효기간 내 억지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거를 기프티콘을 중고거래로 되팔아서 생활비 보태는 기프테크. 기프티콘 더하기 재테크겠죠? 기프테크가 사용자들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안 쓰는 기프티콘을 현금화하고 구매자는 원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실제로 중고나라에 등록된 온라인 상품권 거래액은 2021년 대비 23년에 244%가 늘었다고 합니다. 기프티콘 중고 거래는 기프티콘 시장이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생겨난 문화다. 그렇죠? 요즘 사실 선물을 직접 실물을 주기보다는 뭐 명절 같은 데도 기프티콘 주는 회사들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주는 사람은 좋지만 원하지 않는 선물 받았을 때 처분이 이제 번거롭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중고 거래로 소화가 좀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비싼 음식 외식을 하시려는 분들은 상품권이나 회원권을 미리 구매해서 준비하는 형태가 지금 나오고 있고, 또 이걸 받으신 분들은 이거라도 팔아서 생활비에 보태려는 그런 이제 문화가 있는 거죠. 자, 3월 11일 월요일 방송 함께 하고요. 다음 기사, 마지막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성비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시성비는 다 아시겠죠? 저희 방송 보신 분들은. 이제는 가성비가 아닌 시성비. 시간이 굉장히 그만큼 중요한 시대에, 네. 이제 빨래 청소 안 한다. 가성비 아닌 시성비족의 등장. 이제 그 사람들이 점차 청소, 설거지, 육아 등 집안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의 시간과 노력을 들이기보다 전문 업체에 맡기는 트렌드가 지금 있다라고 해요. 요즘 모바일 앱 기반의 홈 서비스는 원하는 방문 시간과 필요한 집안일도 개인 상황에 맞춰 할수 있다. 어떤 서비스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세탁, 런드리고, 뭐 세탁 특공대 이제 이런 상품들, 서비스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사업은 미소라는 브랜드 오래됐죠. 네. 그리고 생활연구소 같은 이제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서비스들을 이용을 해서 요즘에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쓰레기를 그냥 현관문에 내놓으면 분리수거를 안 해도 봉투에만 담아서 내놓으면 알아서 버려드립니다. 뭘 버려도 버려드립니다. 대신 버려드리는 그런 서비스도 있더라고요. 청소, 세탁 같은 가사 노동을 지원하는 홈 서비스들이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뭐, 의식주 컴퍼니 런드리고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매출이 500억 정도 됐다고 하네요. 각종 홈 서비스 앱을 이용한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이제 늘고 있는데, 왜 늘고 있냐? 바로 이런 것들이 차라리 돈을 주고라도 시간을 아끼겠다라는 시성비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서 그렇다라는 거죠. 생활 서비스가 주목받는 가장 큰 이유는 맞벌이 부부의 증가가 꼽힌다. 대부분 핵심 고객은 30, 40대 여성으로, 그렇죠. 이제 엄마가 집안일을 할 시간 자체가 없다 보니까 이제 돈을 주고 맡기는 거죠. 일하는 여성들은 가성비보다 시성비를 따진 경우가 많다. 가격 대신 시간 중시. 세탁, 건조, 정리에만 5시간이 필요한데 돈을 지불하고 이 시간을 아끼는 거다. 자, 이런 형태로 우리가 이제 시간 빈곤의 시대에 살고 있는 현재는 어쨌든 이러한 홈 서비스 스타트업들이 계속 또 사랑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한 3월 11일 월요일 마케팅 트렌드 방송 함께 해봤고요. 영상 유익하게 보셨다면 나가시기 전에 영상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그 시청자분들께 그 말씀을 드리면 이제 출근길 마케팅 트렌드가 하나의 IP 브랜드로서 제가 육성을 하기 위해서 애플 팟캐스트 그리고 팟빵 그리고 스포티파이 팟캐스트에서 같이 스트리밍이 되고 있습니다. 들으시는 분들은 같이 한번 구독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인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이제 오신 분들 굉장히 많은데 저 이제 프로버티비님 1등 감사합니다. 네, 와쿠와쿠님, 네, 미리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바니네님 함께 해주셨고요. 우리 우마님, UMA님, 네, 굿모닝 하셨고요. 정영조님, 좋아요 최고 감사합니다. 우리 안나님도 오랜만에 함께 해주셨고요. 매직램프님도 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 해튜브님도 좋은 아침 보내시고요. 코스모스님도 감사합니다. 국시트멍님, 네, 고맙습니다. 힐롱님도 함께 해주셨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된 내용 한번 살펴봤고요. 저는 이제 다음 주 월요일 오전 8시에 또 유익한 내용 가지고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 이제 중순 지나면서 날씨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주말에 좀 춥기도 했었고, 이번 주에는 다시 10도 중반까지 올라간다고 하는데, 어떤 일교차에 항상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네,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